얼마 전 세계가 놀라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성호 감독이 만든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 오피스 2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의 흥행을 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종교와 그리고 종교영화, 특별히 애니메이션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극화했다는 것은, 그것으로 흥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미국 관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네마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고 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이 등급은 1978년 조사 시작된 이후로 단 128편의 영화만이 이 점수를 받았는데 한국 영화로는 최초의 점수입니다. 장성호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10년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많고 많은 소재 가운데 특별히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용기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담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 그런데 아무리 소재를 생각해봐도 인류에 남겨진 진짜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종교와 문화,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그 진짜 사랑의 이야기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가장 세속적인 곳은 어디일까요? 헐리우드죠. 그 헐리우드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박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이번 여름 성경회 마침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해서 인근에 있는 영화관 두 개관을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부터 청년들까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더빙관과 자막관 두 관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는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을 초대하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초대된 우리 아이들이 10명이고요. 초대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7분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부모님을 초대해서 함께 영화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보고 싶지만 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혹 자리가 남는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거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눈 감아도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영화관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열광할까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고 그들은 왜 예수의 이야기를 그토록 노래한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어떤 왕인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지는데요. 그들이 특별히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물론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이 땅을 회복할 왕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왕이여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들려줍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여라고 소리쳤는데 정작 예수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왕이면 군마를 타고 와야죠. 백마를 타고 와야죠. 경호대의 호의를 받으며 와야죠. 그런데 예수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본 사람들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 예수가 멋진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열광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군마를 이끌고 왔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본 것도 아니고 눈앞에 뻔히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가 무슨 대단한 볼품이 있다고 예수를 향해 이스라엘 왕이여 노래한 것일까요? 조롱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마태 증언에 의하면 온 성이 소란했다라고 말하고요. 땅이 지축이 흔들렸다고 말해요. 땅이 흔들릴 만큼 사람들은 열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앞에 사람들은 열광했는가? 요한은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래요? 표적 때문이요. 어떤 표적이요? 바로 며칠 전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표적이요.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에서 살려낸 그 소문 때문에 열광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열광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열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참 생명이기 때문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광은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집에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무슨 모양이 됐든 어떤 풍채를 가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내게 좋은 일만 하면 된다. 어쩌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예수님을 열망하는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 예수가 누구든지 난 중요하고 내 사전에 중요한 건 하여튼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오. 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여러분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요? 작은 새끼 나귀 그것도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모양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군림하기 위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헐리우드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열광할까?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왕이라고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들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으로 이 세상을 군림하려고 했어요. 통제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다스려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배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힘으로 우리를 군림하여 자신이 왕됨을 밝히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영화관에서 보여지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예수가 왕 중에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 예수는 나를 군림하기 위한 게 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게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게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가련한 처지에 나의 삶의 자리를 도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갈망합니다. 거기에 감동합니다. 그런 왕이라면, 그런 왕이라면 나도 그 왕을 만나고 싶다고 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내가 실패했을 때, 언제요? 내가 가난할 때, 언제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언제요? 내게 눈물이 많을 그때에 주님은 세상의 왕은 그런 나를 보잘것없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난 네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가정을 겸손으로 섬길 아버지를 찾고 있고, 주님처럼 일터를 겸손히 섬길 주님의 제자를 찾고 있고, 주님처럼 몹된 교회를 겸손히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러 온 많은 순례객들이 일찌감치 도시를 채웠습니다. 이 순례객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은 헬라 제국이 다스렸을 때입니다. 헬라 제국의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던 다음 세대들, 즉 언어가 아람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말이 익숙한 다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거주하지만, 나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헬라가 문화가 익숙했던, 그래서 헬라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경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혈통과 달라. 우린 특별한 선민인데, 아이, 너희들은 언어도 잃어버리고 얼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터부시했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헬라말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유대의 왕 중에 왕이 나왔다고 하니 우리 왕이 온 거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 왕이 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접촉점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 구경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했대요? 빌립에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왜 빌립에게 했을까요?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헬라 언어를 하는 그들에게는 그나마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 거죠. 또 한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안드레예요. 이 두 이름은 유대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던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아,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저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 사람 몇이 이 마을에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왔구나.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영광을 얻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말했어요. 십자가 틀에서 사형당하는 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십자가에는 지금이야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형틀이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인간에게 했던 심판의 툴이었어요. 재판의 툴이었어요. 넌 숨도 쉬지 마. 이 땅에 살 가치도 없어. 그냥 못 박아 죽어. 그래서 그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사형 틀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형 틀에 예수가 매달린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연애 대상을 받아서 1등 했던 그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와, 그가 크리스찬이었대. 그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 그때 쓰는 단어가 영광 아닙니까? 우리의 머릿속엔 그게 영광이죠. 아니 글쎄 대학 떨어졌대.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사업 실패했대.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아유 그 사람 그 가정 그렇게 힘들어졌대.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당했고 내가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그 자리에 갈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떨어질 건데 사업 실패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온 거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영광의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잖아요. 그런 궁금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영광의 때라고 설명했는지가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봐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은 것 같지, 끝난 것 같지. 근데 안 끝나잖아. 그 씨앗이 땅에 썩어지자 그 안에 무엇이 나니? 생명이 나잖아. 그것도 놀라운 재생산의 생명 말이야.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 그걸 빗대어 설명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는 그 죽음은 그냥 사형틀에 사라지고 말 썩어지고 말게 된 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부활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날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생명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25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잃어버린다고요. 내 생명을 아끼고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린 단어의 의미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하는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해야죠. 너의 생명은 귀한 거야. 그 생명 값진 거야. 그거 함부로 살면 안 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했어야 돼. 마귀가 집어삼키는 그 생명 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의 생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잖아.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 파괴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배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부모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죠, 자녀. 자녀를 위해서는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 다 바꿀 수 있죠. 자녀가 잘 되냐면 여러분 머리 못 밀겠습니까? 두 번이고 열 번이고 밀 수 있죠. 그거 왜 못 밀어요?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그거야 할 수 있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에게는요, 자식이더라고요.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는 은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랑방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연령별로 모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가 고3을 둔 엄마들이었어요. 함께 교제하는데 1시간, 2시간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 이야기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요,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아들, 딸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자기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80대가 넘으신 우리 한나 여전도회를 만나서 또 함께 사랑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80대, 90대가 되신 어르신들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여쭈우니까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도 자기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다 아들, 딸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거, 손주들 잘 믿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엄마들의 기도 제목은, 아니 어떻게 된 게 자기 기도 이게 하나도 없나? 아빠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엄마들의 기도 제목은 다 자기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당연하지. 왜요? 엄마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잉태한 그 순간부터 엄마 자신의 인생은 없었어요. 자녀를 위해 열 달을 보내왔고, 출산 뒤에는 그 자녀를 뒷바라지해왔으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모든 삶의 자리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소위 시쳇말로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던졌던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요. 이제 내 말 안 듣는데요. 다 컸다고 내 말 안 듣는데요.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성을 내고 이제 눈치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붙들며 지키려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지켜보려고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쥐어지나? 쥐어지지 않습니다. 쥐어질 것 같은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다 사라질걸요? 자녀가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내가 시켜왔던 명예도 그렇고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며 지켜보려고 하면 지켜볼수록 내 손에 지켜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자녀고요, 돈이고요, 명예로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처럼 여기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 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그 자존심이 꺾이면 내 인생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연민이요. 그 자기 연민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소중한 것, 그거 지키려고 자기 연민 지키느라 내 삶이 얼마나 괴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상처요. 아픔이요. 그거 잊지도 않은 상처를, 흉터만 남은 그 상처를 맨날 쳐다보면서 거기에 판묻혀 살면서 오늘의 나의 삶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없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달을 돌아봤어요. 저는요, 20대 중반 때부터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일하는 게 저의 그냥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제 동역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대충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사역할 때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한 번도 농땡이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제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교목하면서 교육 목사로, 그때 김원호 목사님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섬기고 있을 텐데요. 제 양복 주머니에는 늘 설교 한 편을 꽂고 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 뻥끗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말을 고대했어요. 그날이 왔잖아요. 월사 새벽 기도 때 김원호 목사님이 새벽 늦으신 거예요. 5분만 기다리면 되는 게 제가 못 기다리고 뛰쳐나왔어요. 왜요? 난 그날을 고대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정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사역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한 번도 부흥해보지 못한 일이 없어요. 저는 늘 부흥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는요,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영혼을 사랑해서 제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아니에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열등감 때문이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나 했더니 이름도 없는 초교파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라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더라고요. 내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란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아니라 제 연민이었고 저의 교만함이었고 열등감이었고 저의 자존심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역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면 밥도 못 먹어요. 제 마음에 공허함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올까? 지금 보니까 자기 연민으로 사역했던 저의 열매였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시편 63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구절이 저의 신비를 깨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물이 마른 메마른 척박한 땅에 시인이 내가 목말라 죽게 싸우니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노래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주를 앙망하면 무엇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런 앙망이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제게 우물터를 보여주세요. 제게 사람 귀인을 보내서 도움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앙망해야 자연스러운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 있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이 더 좋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생명이 헐떡거리면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기 생명은 뒤로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고상하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나 이해가 안 돼. 그때 아내도 글쎄요 그걸 왜 네가 고민해야지 나한테 말해 막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 둘째 아들이 중3된 둘째 아들이 물을 마시러 지나가는 길에 혜성아 혜성아 아빠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더니 혜성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1초도 안 걸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라며. 그거 사라지는 거라며. 진짜 영원한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게 맞겠네. 아빠의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생명이 영원한 거면 아빠는 지금의 생명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게 맞지. 그거 목사인데도 몰라? 가로 점점점. 그건 말하지 않았는데 눈빛으로 다 말했어요. 시인이 광야에 물이 없는 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감정의 상태죠. 그죠? 시인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감정의 느낌이죠. 목이 마르다, 물이 없다, 나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지금 내가 유한한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 잃어버려도 예를 들면 연필 한 타스가 있는데 한 자루 잃어버려도 나머지 연필이 무한대가 있다면 그 한 자루 잃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게 그 생명 하나 잃어버리는 게 뭐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인은 내게 주어진 광야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혜성 이야기 듣고 박수치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목회 이 성구로 나는 목숨을 걸 거야.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길 거야. 나 내 생명 지키려고 살지 않을 거야. 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 박수 받고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 되어서 사람들에게 잘한다, 부흥한다 그 소리 듣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 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나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생명, 하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 난 더 행복할 것 같아. 나 그곳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걸 거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한국성서대학교는 일립 강태근 목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성공한 목자이며 학자이고 존경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조건과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내가 죽어도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자신도 살기를 결단했어요. 1929년 일제 치하입니다. 그때 그는 독립운동으로 투옥되었습니다. 1936년 여전히 일본에 잔재가 있을 때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또다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방되었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1947년 도미하여 1951년 신학 박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땅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됩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었던 이 민족에 그는 미국에서 몇 소수의 특권의 엘리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다시 이 땅에 와도, 아니 도미하에서 미국에 산다 해도 부와 귀와 명예와 명성을 누리게 충분한 지위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때,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길은 그 어느 유능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잘 사는 길은 유일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유일한 신앙의 믿음을 그는 지켰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 굴복하고 숙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오는 전국 방방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산골 마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대학이 세워지고 73년 동안 이곳에 배출된 수많은 복음의 일꾼으로 한반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삶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흔적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터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 개척한 그곳에 함께 몸담았던 분들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 추석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개척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는 함께 몸과 마음을 모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마다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명은 바로 이 민족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들을 양성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이 대학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 꿈을 꾸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미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꿈에 매료된 우리 성소학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꿈에 매료돼서 자신의 인생을 이 교회 비전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평생 이 꿈을 위해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에 매료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이 꿈에 매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이 꿈에 매료된 사람이 권사님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 꿈을 위해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8월 3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의 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은 일반 교회에서 받은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과 조금 다른 의미와 무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번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기도 제목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육신과 내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일에 중요함과 가치를 둘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의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겸손의 삶을 살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한 종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과 절망이었던 우리에게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작은 일립이 되어 이 땅에 미랄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귀한 친구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는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 생명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며 주님을 쫓으며 주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요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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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결코 그것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장담하는데요, 눈물 뿌려 우는 어미의 기도를 주님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붙들고 있었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사업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아등바등 붙들며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연민, 제가 붙들고 살아보니까 그거 참말로 제 인생의 가장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버리십시오. 교만함 꺾으십시오. 그 고집 꺾으십시오. 아이, 그 상처 언제까지 붙들며 살 겁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며 그 영광의 때를 맞으며 주님 밀알로 썩어지며 살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권속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나의 고집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도 하나님 나의 연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이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사는 그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삶에도, 자녀의 양육도, 우리 이스라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그런 복과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민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내가 부여잡으려고 했던 이 땅의 삶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늘의 생명을 의지하며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붙들며, 그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리강태근 목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74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길로 이 대학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은 이 대학을 설립한 강태국 목사의 27주기를 맞는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헌신, 하늘에 미리 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정했던 그의 작은 믿음이 73년 동안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길로 우리 대학을 인도해 주었음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생명이 비유할 수 없는 수만의 사는 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헌신자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교우들을 인근 각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가족 되어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 허덕이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 같고 목축일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귀대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목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연민으로, 자기 고집으로, 교만함으로, 열등감으로 사역을 해왔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우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모을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워주셨는데 함께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꿈에 매료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애가 왕 중의 왕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와 몸된 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